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에서 보내드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에 나오신 분은 이혜왕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바이블 회복 9단계 내용을 방송하겠는데요. 먼저 선교사님께서 회복 9단계 기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회복 및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먼저 회복 9단계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힘이시여, 보상 과정에서 제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의 올바른 보상 태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접적인 보상을 위해서도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중독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일상생활에 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바이블 회복 9단계의 내용과 지난번 8단계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방송될 바이블 회복 10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회복 9단계의 내용은요, 우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어디에서나 직접 보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ade direct amends to such people whenever possible except when to do so would injure them or others. 이런 내용인데요. 8단계에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비난하거나 탓해온 주위 사람들을 우리 자신 내부에서 확인하려는 영적 회복 단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단계 이번 단계에서는 이미 8단계에서 작성하신 피해자 명단을 입각하여서 보상작업을 실행하는 단계죠. 앞으로 10단계부터는 회복 유지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회복작업은 거의 이 9단계를 마지막으로 보셔도 되실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3장을 중심으로요.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회복 치유라는 주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회복 참여자분들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야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는 형과 아우의 극적인 화해 장면인데요.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회복 치유라는 주제를 중독문제 가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회복 9단계에 적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관여로 장자의 그 명분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모두 뺏기게 되자 형인 에서가 앙심을 품어갖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야곱은 피신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다가 동생 야곱과 에서가 서로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광경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사실 한때 상처를 주고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겁이 나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서로 말 한마디도 없이 지내다가 보상작업을 한다시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분노심과 경멸적인 감정들을 모두 기억해내는 일은 상당한 불쾌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도 이와 같은 그 겁이 나는 상황이었죠. 창세기 33장 그 1절부터 11절 사이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형이 에서가 400인을 걸고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뒤로 맡기고 야곱은 형이 앞에 나와서 절을 했을 것이고 의외로 형은 에서에게 달려와서 그를 반갑게 안고 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피쳐 울었죠. 얼마나 그간 서로 그 쌓인 응어리가 풀어졌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했고 형 에서는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하였고 야곱은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내가 형님의 웃는 얼굴로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하는 그런 극적인 화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피신하기 전에 에서 형의 자신의 생명을 없앨까 봐 두려움을 가졌으나 세월이 경과됨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은 모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보았을 때 비록 그들은 각기 지난날의 고통을 기억했었지만 야곱은 아직도 형제 간의 정이 남아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들도 그간 관계가 서로가 악화된 사람들을 보상자고서 만나기가 두렵고 어렵지만은 일단 서로 만나서 사과를 하시고 나면은 야곱과 에서와 같이 응어리가 정말 풀릴 것입니다.
네, 다음은 사무엘하 9장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약속을 계속 지키자라는 주제를 함께 하시겠는데요. 회복 참여자분들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이렇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자라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는 원한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자, 성교사님,
네.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고 또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였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회복 참여자분들의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그 물리친 후에 일약 영웅으로 그 사회에서 부상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 부상하자 이를 시기한 사울왕은 그를 해치려고만 하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다윗을 아끼고 존중해갖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의 망명을 도왔고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갖고 나중에 인간적으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악연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깊은 우정에 대해서 각별한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었고 사울과에 대한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나라 안팎이 튼튼하게 된 그 시점에 이르러서 다윗은 사울과를 돌보기로 그 했던 것이죠.
네. 사무엘하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계속 지키자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중독문제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회복 9단계에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것이 중요하겠죠. 다윗 왕은 그의 친구 요나단의 도움에 감사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갖고 뒤늦게나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빌라고 했던 것이죠. 요나단의 그 유복자인 므비보셋은 다윗 왕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만 살아야 했고 그 고통은 그가 막 되는 대로 그 살게 해서 그의 생활 태도와 정서적인 그 상태는 아주 엉망이었죠. 므비보셋은 할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으므로 아마 므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신을 나쁘게 대할까봐 두려워서 숨었을 것이고 그는 할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려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대대로 그 내려온 이스라엘 이러한 두려움과 그 죄의식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할 때까지 무비보셋은 늘 걱정과 부담 속에서만 살아왔을 것이죠. 아마 우리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 약속들을 이행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당장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들은 약속 불이행으로 그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간 내가 탈만했던 점들을 인식해갖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그들에게 깊이 사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주제를 함께 하시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까지 회복 참여자분들은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려야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을 이루자라는 주제를 중동문제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회복 9단계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구약 율법의 연속성을 철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사랑과 참다운 휴머니즘이라는 그 대전제 위에서 그것을 승화시킨 그 율법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여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 단절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갖고 다시 중독행위를 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성 단절이 복구되기까지 우리들의 회복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회복의 대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 단절된 부분을 복구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멀리했던 하나님, 우리 자신,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주위 사람들과 관계성이 해소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화평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우리들이 보상 작업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도 그동안 우리들이 하찮게 생각하여 왔던 사람들에게로부터 우리 마음과 심령을 계속 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관계성들에 대해서 자주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잘못한 일들을 찾아갖고 우리들이 야기한 피해자를 지체 없이 복구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누가복음 19장을 중심으로요.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위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함께 하시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위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입니다. 중독문제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회복 9단계에 적용하면 좋을지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님은 그 생명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갖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한 6년 됐나요? 그 박상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바로 이 삭개오 이 장면을 설명하셨는데 이때 제가 흰불빛 체험을 하는 그런 하는 경험이 있어갖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가 내서 드린 그런 저도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의가 있습니다. 여간에 그 우리들이 중독증을 자꾸만 키우면서 우리 자신의 욕구도 소모되었기 때문에 그간 우리들은 극도로 중독 행위를 갈망하는 것 이외에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중독 충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남을 착취했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중독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우리들을 단지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마구 짓밟는 사람으로만 우리들을 얘기해왔을 것이에요. 이 삭개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혹하리만큼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자기 관할 지역 사람들을 괴롭히고 배반하여갖고 주민들은 그 삭개오를 증오하며 도둑, 금전 갈취자, 배신자 등으로만 그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자 삭개오는 극조로 변화갔고 삭개오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하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하신 그 말씀으로 축복을 삭개오한테 해주셨죠. 삭개오는 자신의 착취한 것보다 더 많이 다시 돌려주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욕구들을 살펴보며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보상작업에서도 우리들이 착취한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의 욕구들을 이해하고 보상작업을 시작하시기만 하면 자아심 향상은 물론 그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10만 되어왔던 우리들이 그들에게 베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회복이시고 회복 9단계의 요점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중심으로 한 사환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내용 읽어드립니다. 사환들이 범사에 그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원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역시 그 중독 문제 과정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며 회복 9단계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회복으로 들어서면서 우리들은 태도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한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중독증에 너무나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으나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의 욕구에 걱정을 둘 그 차례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작업을 하든 또는 더 상처를 야기할까봐 염려되어 직접 보상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이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더러 보상을 하려고 피해를 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갈 때 우리들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될 상황들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복작업의 일부분이므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들의 보상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상 작업으로 과거에 있었던 고통의 결과들을 직면해야 하므로 심히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들은 언제나 공평하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던 심령을 남을 생각하는 마음, 즉 사환의 마음가짐, 이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전환하시기만 하면은 보상 작업이 아주 쉬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 작업 과정에서 힘드신 사항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공평하게 심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드려 갖고 회복 9단계를 잘 마치게 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회복 참여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어디에서나 직접 보상합니다는 바이브 회복 9단계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9단계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님과 함께 평온 기도를 하시면서 회복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회복 9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강화 받으신 사항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오늘 바이블 9단계 회복 시간에서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회복 치유, 약속을 계속 지키자, 화평을 이루자, 남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위해주는 사람이 되자, 한 사원의 마음가짐 등의 그 주제 말씀으로 새로운 회복 삶을 누리게 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바이블 회복 10단계가 계속 방송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후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미였고요. 상담에는 이혜왕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